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해 주시고 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지 못할 때는 말씀하셔도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내가 듣지를 못합니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각기 안에 계셔서 우리 각기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는 나에게 말씀하신다예요. 우리가 학교 강의실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회중들에게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설교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나 개인적인 교제 속에서,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그 사람에게 그때만 해야 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요, 또 교수님들이 많은 학생들을 놓고 많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버릇이 돼가지고 한 사람한테 말할 때도 어떤 그런 그 강의하는 식, 설교하는 식으로 말을 해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치과의 의사 선생님인데 환자가 들어오면요, 목사님은 금방 안 돼요. 말투로, 이 행동으로. 그게 설교하는 식이라 이 개인한테도 뭔가 그런 그 성도 대하듯이 하는 그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물론 그런 그 강단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우리 성경 공부나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식으로 설교식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은 개인적인 관계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늘 더불어 함께 계시다 그런 거는 나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설교 시간에만 가서 듣는다, 강의에 가서 듣는다, 그것은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지 듣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 늘 언제 어디서나라면 우리는 늘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딴짓하고 있으면 딴데 귀를 열고, 그리고 내가 딴 것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옆에서 말을 해도 잘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신다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듣는 길을 갖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을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어요. 설교나 강의나 세미나나 어떠한 것도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올 때 우리는 이 육신의 귀로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음성은, 성경을 읽을 때나 세미나, 설교, 어떤 성경 공부 아니면 내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감동, 어떤 것을 통해서라 할지라도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것이 익숙되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를 그 누구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기저기 예언의 말씀 들으러 다닐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 말씀으로 내게 길을 비추시고, 내 죄를 비추시고, 나의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책망해 주시고, 나를 수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살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니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살면 누구든지 말씀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말씀 안 해주시면 못 들어요. 우리가 육신에 귀가 달려 있어도 청력이라 그럴까? 이 청각이 고장이 나면은 못 듣잖아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늘 듣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그것은 하나님이 듣게 하심을 방해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내 마음과 내그 불신을 다 제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는 못 누립니다. 그런데 이 받을 만하지 못한 나를 고치는 것조차도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막힘이 되는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것을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죄,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그 모든 것이 제하여 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다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의 육과 죄를 우리에게서 다 떠나게 해주신 근본적인 뿌리를 다 없애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구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은 바 되었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값은 치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주셨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나와 성령님 사이에 아직 내어드리지 않은 마음의 방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주인이 되지 않는 그 구석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겁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아직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비춤 받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방에 억만개가 있다면, 억만개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졌어요. 근데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 겁니다 하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한테 내놓으면, 이거는 다 내가 씻은 거야. 이거는 내가 이미 다 처리한 거야 하고, 나에게서 그거를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아닙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 자체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인함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내 죄, 내가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내가 회개를 했든지 아니했든지 상관없이 내 모든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값이 치루어졌고 용서받았다 자체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죄가 얼마만큼 있는지, 무엇이 내 죄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으로 계속 비춤받는 거, 이제 그 용서받은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값을 치러준 그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보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죄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인정했는데, 내가 죄인 줄 몰랐던 것들, 그리고 내가 그것이 얼마만한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몰랐던 것.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우리는 그냥 죄하지만 그것이 죽을 죄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데 자꾸 변명하고 자꾸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하기 원하고 깨끗해지기 원하고 거룩해지기 원하고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적당히 넘어가고 있고 변명하는 회칠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 오늘도 비춰주소서,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내가 모르니까. 이가 아픈데, 이게, 아, 충치가 됐구나 하는 거 아픈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떡해요? 치과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아픈지, 어느 이빨이 아픈지, 얼마만큼 썩었는지, 그거 다 가서 의사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평강이 깨지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뭔가가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충만한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좀 비추어 주소서예요. 나좀 가르쳐 주시고 그좀 제해 주세요. 증상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증상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비된 것. 그거는 사실은 병을 더 키우는 거예요. 암이 왜 무서우냐 하면은, 암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자각증세가 약하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예요.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프지도 않은데, 이상하지도 않은데도 가서 자꾸 검진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암이 있나 없나. 그랬을 때그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면은 되게 초기지요. 그런데 이미 발견되었을 때 늦었다는 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안 했기 때문에 자각 증세가 없는 그러한 병들은 그냥 검진을 안 하면 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병원의 검진은요, 완전히 100% 믿을 만하지 않아요. 자주 검진을 했는데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일도 사실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비춤 받으면 그때마다 드러나는 것이 죄고, 그때마다 드러나는 것이 그런 암덩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은 100% 치유돼요. 100% 나에게서 제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은 내 내면에, 육체이기 이전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 정말 영과 혼을 가르고 골수를 쪼개서 그 속에 있는 그런 깊은 속에, 그 누구도 알수 없고, 그 누구도 비출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벌거숭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왜 정기검진해요? 병이 있나 알아보고 있으면 빨리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면은 그 매일 비춤받은 데서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에게서 깨끗이 하고 치유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닌가, 몸이 나쁜데, 그러면 정기검진 자체가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병이 없어 하는 사람은 정기검진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우리는 검진을 갈수 있는 거. 이왕이면 빨리 조금 했을 때 찾아서 빨리 치료를 받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기검진을 자주자주 할 것입니다. 그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면에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이 있고 죄가 있고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건 벌써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감추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속에서 키우고 싶지 않고 내게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그 죄가 점점 내 안에서 더 뿌리 내리고 더쓴 뿌리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검진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 뭐라 그러냐 우리한테 그냥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래요. 그냥 내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춤 받는 데 있으라요. 우리에게는 말씀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면요 숨을 곳이 없어요. 내 내면이 그냥 다 벌거숭이 돼서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우리 안에 인생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독을 뿜고 악을 말하며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고하고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리석다. 성경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생기게 영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시겠어요? 안에 있는 그 악함과 그리고 그 더러움과 그런 거를 하나님은 자꾸자꾸 우리에게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씻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버리고 어떤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버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에게 아주 그것이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악하고 그리고 더러워진 그 자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 더불어 장사시켜 버리셨어요. 그거 왜냐하면은 다른 방도로서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건질 게 없어요. 뭐 수리해서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 피조물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습관은 계속 구습, 그러니까 태어나서 우리의 육체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세상에서 물든 삶의 잔재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내 마음대로 쓰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데에 우리는 익숙한 것입니다. 세상 지혜와 내 지혜로 살기에 익숙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살으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들으라. 말씀하시지 않고 들으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나빠요. 근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들으라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가 듣기 원합니다. 듣게 해주세요를 할 수가 있어요. 전파가 이렇게, 송신소에서 띄워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이 세계에 다 깔려 있다 할지라도 내 집에 내 컴퓨터와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어도 그러한 소리가 있어도 우리한테 올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그 송신소에서의 보내는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 찬내를 맞춰 주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도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듣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이제 내가 그 정말 컴퓨터를 키느냐, 그거를 찬내를 맞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야 돼요. 내 안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 성령님에게 찬내를 맞춰야 돼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어서 급히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전화기는 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전화기가 가 있고 번호가 가 있고 나는 거는데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 없으면, 아니면 딴걸 하고 의식적으로 안 받으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아이가 그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외치고 외치고 또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혜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것만 들으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가 있고, 그것만 들으면 우리는 능력 있게 살 수가 있고, 그것만 들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딴거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지금 저기 의식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전화기를, 수화기를 이렇게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24시간 몸 하나입니다. 우리 할수 있는 게 그렇게 한꺼번에 막 여러 개 못해요. 저는 사실 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컴퓨터를 한다 그래도 제가 만약에 블로그를 하면 블로그만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음악 들어가면서 또 글을 써가면서 뭘 하면서를 되게 많이 같이 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되게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공부를 하고, 뭘 하더라도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이제 그런 타입이라 제 컴퓨터 화면에는 뭐가 하나만 떠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을 때는 다 꺼야 돼요. 흥얼거리면서 노래해가면서 뭐 기도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좌정해야 될때 우리가 딴걸다 꺼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동행하시니까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든 걸다 스탑하고 한다면 우리는 살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사시는 분이니까 내가 뭐할 때라도 그분의 음성을 사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내가 뭐를 중점으로 하느냐가 있지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중점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중점으로 하면서 우리가 삶을 경영하면은,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영하는 삶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자꾸 찾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울 때만, 외로울 때만, 심심할 때만 생각나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소리 높여 우리에게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너희들을 부르지 않겠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겠느냐. 늘 우리에게 전화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늘 포커스를 맞춰주신, 우리에게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말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멈추시지 않으셨어요. 또 계속 말씀하셔요. 왜? 그걸 들어야만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다가 안 들으면 간두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계속 또 하시는 거예요. 아, 몇 번 전화했다가 아이 마니까 그냥 지워버리는 그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마음의 문을 뜯어. 우리 이사야서 53장 보면은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얘기해도 안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그가 오셨습니다. 근데요, 그가 이 땅에 오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까지 와 계세요. 그랬는데도 우리가 그분과의 그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데도 모르는 거예요. 요새 집안 구조가 그 집들이 유복해지고요. 그리고 핵가족이 되니까 각방을 쓰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는 집에 한 집안에 있는데도 이제 식구라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것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한 지붕 밑에서 한 솥밥을 먹는데도 같은 식탁에 있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대화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다 각기 따로 테레비 갖고 따로 컴퓨터 갖고 따로따로의 시간을 노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에 살지만 교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신데 교제가 없다. 그거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밥 줘. 여보 이거 됐어? 너 이거 해라. 그것만 하는 거야. 애들이 크다 보면은 나중에 뭐야? 밥 먹어라. 뭐 그런 것밖에 못 하고 기껏해야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도. 그거는 교제와 대화가 아니에요, 사실. 내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서로가 주고받는 게 대화지요. 그게 교제예요. 그런데 마음이 서로 열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서로 오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같이 살지만 교제가 없는 것과 등 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이불 속에서 자도 등 돌리고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를 느끼는지 알지 못하면 그게 교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와 성령님, 우리와 말씀은 오늘 어떠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어떤 형제가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대요.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심도 믿고 다 믿는데 느껴지지 않는다. 실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서로 마주보고 눈을 맞추고 그리고 안을 때도 어떻게 서로 가슴과 가슴을 대고 허그하잖아요. 나는 사랑이 안 믿어져. 실감이 안 돼 하는 것으로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밖을 향해서 자꾸 그 이렇게 마음을 등돌리면 우리의 시선이 지금 사랑하는 자, 있는 자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느껴지니까 없고 나는 실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아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는 뭐야, 교제가 안 되지요. 등 돌리고서는 사랑이 안 느껴진다. 다른 거를 바라보곤 사랑이 안 느껴진다.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게 눈동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쳐다보고 딴일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건 사실 실례예요. 무례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랑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과 눈을 맞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말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킨대. 근데 나는 지금 하루에 한번 볼까 말까고, 그것도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고, 맨날 내가 눈 팔려 있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는 밖인데, 그러면은 알 수가 없는 건 당연하지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듣긴 들었는데 그게 내게 실감이 안 된다지.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로 마음이 와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알고 계시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나 살리기를 원하셔. 그리고 내게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셔.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내용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다 자체가 그분이 내게 계신 것과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신 것과 나를 보장하신 것과 나를 살리시려는 것과 왜? 그분의 말씀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을 때 그거는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만지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로 와 닿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믿나는 사실 의문이에요.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믿고 가야 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예수 믿는 건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나중에 무슨 상급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사랑하시는 거를 우리가 매일 누리니까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지금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고 나를 살리심을 약속하시니까 내가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믿어야 되니까 믿고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는데 내게는 아무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는 거에 대한 느낌이 없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말하는데 듣도록 우리에게 듣게 하시리가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근데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하고, 못 듣는다고 그러고, 못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보다 더 답답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 하나님 또 얘기하세요. 지혜가 명철이 너희들에게 소리 높여 부르지 않겠냐?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소리 높여 찾으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내 지혜를 갖고 내 명철로 네가 오늘도 정말 나로 인해서 강건하고 나로 인해서 자유롭고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생기 있게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나 살기를 원한다. 세상은요, 비교 경쟁하고 살다 보니까 다 나 이기기를 원해요. 나보다 이기기를 원하는 게 다른 사람이에요. 또 나는 누군가를 이기기를 원하는, 누군가보다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나 깨끗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쟁 대상 삼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건 우리지.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 대상 삼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혜에 대해서 그 인위적으로 나와 있지만 지혜를 지금 예수님이라 이 지금 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런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건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서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느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할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계속 우리의 삶 어느 구석구석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정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복 주신다는 하나님은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성경에 써있는 글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 역사해요.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이루는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장,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그 지혜와 능력이 지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 있으면 다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만 있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되고 깨달음이 없는 자도 깨닫게 되고 능력 없는 자도 능력 있게 되고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자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일방적으로 들어라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에 가서 설교 시간에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가서 강의 들을 때만 듣는 거 아니고 어디 세미나에 참석해야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디에서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모든 사람이 가능한 얘기예요. 고장 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고장 안 나요. 말씀이 고장 안 나요. 내가 안 듣고 내가 고장이 나는 거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따지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듣지 못합니다. 그 원인이 내게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난 몰라요. 하나님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낮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요.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한테 말만 하고요. 답답하다고 막 얘기만 하고 하나님이 그 원인과 그 해결책을 가르쳐주는 건 듣지도 않고서 그냥 훌떡 가버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 인정했지만 그래서 가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를 인정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예언하고 뭐 하나님 음성 듣는 데는 사람에게는 얘기하는데 내게는 말씀하신다를 안 믿는 형제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라는 얘기를 표현을 잘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이 보이나 봐요. 물론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받아들여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보게 하신 하나님이 사실이라고 믿어진다면 인정이 된다면 그거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어떠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내 삶의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는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서 저 사람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어디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서 자기도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음성 듣는 게 없잖아요. 저는 제 말을 믿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제가 인정하고 있고 보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이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성령님이 인정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은 저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정을 하면 같이 나누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뿐이지 인정 안 해도 사실은 사실로서 저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는 그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시작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면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나는 양의 문이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분이 아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들어가라 나가라를 하실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은 우리 앞에 앞장서셔야 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잘 때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할 때나 정말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말씀하신다고 해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세에는 동으로 서로 찾아도 말씀이 기근이 되는 거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는 믿음을 볼 수가 없고 세상에서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져요.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예요. 함께 하리라를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한번 말씀하셔도 영원토록 그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요,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번 얘기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찾으시는 거는 우리가 오늘도 또 딴 데 찬내를 맞추고 있고 또 다른 거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안에는 그 말씀 앞에 합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요가 되지요. 정말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 따르는 거예요. 나도 화답하는 거예요. 믿음의 화답은 순종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화답은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누림은 기쁨이고요. 그리고 화답은 감사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그냥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냥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사랑받고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요.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누리면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하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눈 맞춤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등 돌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가지 않고 같은 것을 보지 않고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예수님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따라오시지 않습니다. 나 따르라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졸라대고 하나님한테 가자 그러고 막 하자 그러는 것이 굉장히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구부러져 있고 패역하고 그것은 다 어리석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 자신을 해친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반드시 건강을 해친다. 반드시 병이 든다. 반드시 죽는다. 아이들을 근신하고 절제시키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육체의 소욕대로 다 시켜버리면은 그 아이는 반드시 병들어 죽고 그 아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름받고 그리고 정말 누구와도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자식이 유익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이 싫어해도 해야 되고, 자식이 좋아해도 끊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훈련시켜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특히 뭐, 일본에서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지만, 공부해라, 뭐 해라, 꼭, 뭐 그런 거를 얘기해 본 일이 없어요. 성적에 대해서 얘기해 본 일도 없고, 숙제에 대해서 얘기해 본 일도 별로 없습니다. 애 숙제가 어른 숙제 되고, 애 공부가 어른 공부 되고, 애가 시험 치고 뭐 하는 것이 막 부모들의 일이 되고, 그렇게 안 하고 애넷다 키웠어요. 애, 저기, 학비나 뭐나 그런 거를 별로 생각해 본 일도 없고, 학교 대학 가고 뭐 하고 할 때도, 하나님이 니들 대학 보내시면은 보내실 거라, 길을 여실 거라. 꼭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네가 하는 거지. 너 위에 하는 거지.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거. 공부에 대해서는 그랬지만, 대학 가고 안 가고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사람 사랑해야 되는 거,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 그리고 정말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정직해야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키웠어요. 또저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늘 비춤 받으면서 내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 저의 일이요, 또 모든 사람의 일인 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저도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어요. 아이들과 나와 대면하진 않았어요. 낯다르라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말씀에 있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은 자녀들을 너욕게 하지 말아지요. 그 아이들을 기죽이게 하지 말아지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되라예요. 근데 뭐 본이 될 만한 게 있나요? 그거 어떻게 돼요? 나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긍휼하심을 입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그 삶은 이러한 삶이니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는 본은 보여도 뭐가 됐다. 나는 너와 달라. 그것을 본보일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것처럼 내 안에도 성령님 계셔. 엄마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면 너도 할수 있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너희들도 다할수 있어. 내게 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라면 성령님을 통해서 너도 다할수 있어. 이제 그거 하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의 지혜, 나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뭐야? 미련하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의 그 고백과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요, 또 사회적으로 칭찬받고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을 낮추기에 바쁩니다. 저 사람들은 형제에게 대해서도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가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하고 오히려 격려해야지 절대로 그 사람을 없이 여기거나 정죄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제가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실수를 하고 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또 성적도 안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 못하고 그러하면은 저는 많이 위로하고 많이 격려해요. 인생의 가치라는 거는 할줄 아는 것과 가진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 세계보다 귀히 여기신 것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그것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없어서는 안 돼. 너에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뒀어. 이제 그러면서 걔는 격려해요. 우리가 나의 가치를 무엇에 두느냐? 우리의 외모적인 것에 두면은 아무리 주름살을 피고요, 아무리 뭐그 날씬하게 하고 아무리 우리가 가꾸어도 우린 다 늙어서 죽게 돼 있어요. 병들고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본 목사님이 그 남자가 눈으로 정력을 품고 그리고 마음의 정력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것이 다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걸리지 않을 남자가 하나도 없대요. 전 여자니까 저기지만 하여간에 여자든 남자든 간에 마음에 그러한 정력을 품고 보면 그것이 다 간음이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안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 앞에 걸리지 않는 인생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것을 유혹을 이길 수 있나? 세상에 나가면 맨 유혹하는 사진과 유혹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그때 목사님이 자기가 아, 이 사람도 할머니가 되지. 쭈그렁 방태기 이제 호호 할머니가 되지 생각을 했대요. 아무리 정말 젊어서 싱싱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늙어서 할머니가 되지 할 때는 여자라는 것보다 영혼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저는 그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도 우리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있고 없고를 안 보시고 그 사람이 정말 그 금가락지 꼈다 아니라로 보는 게 아니고 지위적으로 학식이 있다 없다 무슨 사회에서 어떠한 그러한 지금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외모인데 어느 집안의 사람 어느 나라의 사람 그뭐그 얼굴과 몸의 모양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외모잖아요. 그걸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고 모두가 죄인되어 모두가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 피조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설수 있다.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거는 공평하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부터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나부터. 내가 나를 보는 눈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누구를 살아라라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조건이 없어요, 사실. 누구든지 말씀대로 살수 있어요. 글을 알아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되고, 뭐가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이에요. 말씀 앞에 마음만 열으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요, 물론 행함으로 그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심으로 그 뜻대로 살아 역사하심에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나라는 육체 갖고 있잖아요. 나라는 마음과 나의 생각, 나라는 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고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더 들어야 되고 더 봐야 되는 그 하나님의 비추심과 그 뭐랄까 가르쳐 주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눈은 이 마음속에 갖고 있고요. 우리의 빛은 다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은 봐도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볼 거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등 뒤를 못 보잖아요.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작은 것도 못 봅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것을 지워가는 그것이 작동되어서 우리가 이 소리를 구분해서 이 말이랑 모랑을 다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연음으로 이렇게 들리니까 울려서 아무것도 나중에 분간을 못하게 되지요.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귀도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이 육안의 눈으로 앞을 보고 옆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갖고도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내 마음에서 주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더 딴 거 안 봐도 돼요. 우리의 귀는 딱 말씀만 들어도 돼요. 그것만으로 돼요. 더 많은 게 필요하고 더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냐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만 따르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보낸 말씀입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죽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 말씀은 은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귀하고 우리가 그 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요, 은보다도 금보다도 그리고 진주보다도 구하는 게 어느 면에서 외모 같아요. 예쁘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사람들의 칭찬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물질적인 욕구지만은 재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은 외모적인 아름다움이나 그러한 칭찬들 같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여김받는 거. 그런데 그거에 비할 수 없는 말씀, 그거에 비할 수 없는 지혜, 그거에 비할 수 없는 명철, 그거에 비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라 그랬어요.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나 외에는 너에게 위하는 신이 없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더 집착하는 것, 나보다 더 크게 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된다죠. 사람이든 관계든 재물이든 어떠한 것이든 또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리고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뭔가 딴 데다 마음 주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폭군적인 요구가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요구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내 것을 뺏어서 하나님 채우고 나를 부려먹어서 하나님 유익 보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착취하고 나를 이용합니다. 날 것을 뺏습니다. Give and take. 서로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것을 유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을 주고 우리에게 있는 썩은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병든 것들을 제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것 갖다 하나님 뭐 하시게요? 그냥 다 버리라. 그건 뭐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린다 드린다 하지만 썩은 거 드려 뭐 하게요? 장사돼서 다 버려진 거 우리도 버리면 돼요. 그거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버리라 그러고 우리가 받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를 얘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것을 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만한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질 만한 그런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진리요, 하나님의 것은 의롭고 하나님의 것은 올바르고 하나님의 것은 다 지혜롭다. 근데 지식 있는 자가 지식을 더해갖고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더해갑니다. 들을수록 알수록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그것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책망하는 것이요. 나에게 죄를 가르쳐주는, 죄를 밝혀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꼭 간섭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아서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내거 옳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싫은 거지만 항상 부딪히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게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체 그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그것이 특권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복을 복으로 아는 은혜. 말씀이 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마음과 그 뜻, 말씀의 그 역사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보며 내 어리석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애통한 마음, 그리고 가난한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하시는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만지고 그리고 정말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또 보고 누리는 그러한 기쁨 감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